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에 있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진행을 맡은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하실 윤슬 자매님, 안나 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국 콩켄에서 사역하시는 김지은 선교사님 가정의 소식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태국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중국의 남쪽 동남아시아가 있고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하는 땅의 제일 한 중간에 남북으로 길게 자리한 땅이 태국 땅입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죠. 길거리마다 불교 승려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태국에는 라마 10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 통치를 하진 않습니다. 총리가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태국하면 유명한 관광지가 많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항상 미소를 짓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친절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종교적 가르침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보다 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네요. 그러면 오늘 편지를 보내주신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태국의 콩켄이라는 도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윤슬 자매님께서 콩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태국 콩켄은 태국 북동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12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콩켄이 유명한 것은 콩켄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태국 내에서는 상위권 대학으로 그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콩켄은 전반적으로 조용한 전통 문화와 함께 세련된 현대적인 도시 건축물이 잘 어우러져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김진 선교사님 가정이 속해 있으신 그 콩켄의 선교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입니다. 남조선 김남현이라는 젊은 선교사가 가정을 이끌고 그 한국 사람으로는 이른 시기에 태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본래 남조선에서 사역하실 때에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배 모임을 열고 제자 훈련 사역을 주로 해오셨는데요. 5개월간 합숙하는 그 예수 제자 훈련 학교 사역도 하셨었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5개월간 합숙하는 신앙 훈련을 받으려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겠는데요.
네, 그래서 당시에 선교사님께서 대학생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학교를 다니는 첫 겨울 방학 두 달간 합숙하면서 훈련이 시작됩니다. 봄 학기 전체에 4개월 동안 함께 살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또 공부도 하면서 공동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이 되면 두 달간 해외로 선교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훈련보다 몇 개월 더 많은 8개월의 훈련 과정입니다. 대학생들이 공동체로 같이 살면서 학업과 신앙 훈련을 병행하는 거죠.
멋지네요. 8개월이면 정말 적지 않은 훈련 기간인데요. 정말 깊은 훈련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남현 선교사님은 남조선에서 그 훈련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태국 대학생들에게도 이 훈련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 모임을 꾸려서 태국으로 들어가서 처음 자리 잡은 곳이 태국 콩켄입니다. 김남현 선교사와 선교 모임은 아직 태국어도 잘 할 줄 모르셨지만 매일마다 그 콩켄 대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일단 태국 대학생들을 만나서 친해지면 그들의 이름을 받아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알게 된 태국 콩켄 대학생들의 이름들이 점점 많아졌죠. 김 선교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교본부 사무실 기도실 앞에 칠판에 그날 만난 태국 대학생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놓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아직 태국어도 잘 못했지만 일단 매일 그 대학에 가서 만나고 알게 된 현지 대학생들의 이름을 무작정 기도실 칠판에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사역자들이 기도하러 기도실에 갔다가 그냥 별 감흥이 없이 그저 칠판에 쓰인 누군지도 모르는 그 이름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주간 계속 기도만 했는데요. 어느 날 한 사역자가 기도하다가 오열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 사역자의 마음속에 칠판에 쓰인 그 대학생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가는 아직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그 태국 대학생을 위해 기도하다가 오열하듯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언어도 안 통하고 그 선교지에서 어떻게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걸까 궁금했는데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군요.
네, 이 간증의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울음이 터지는 사역자들이 많아지던 어느 날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그 건물로 한 태국인 대학생이 울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 건물로 와야 할 것만 같아서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겨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더래요. 그 대학생을 본 사역자들은 다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대학생이 칠판에 써진 이름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학생을 위해 기도하던 사역자들에게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뒤로 더 많은 대학생들을 깊이 사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하던 그 대학생 예수제자 훈련 학교를 태국 콩켄 대학에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20년이 넘게 매년마다 다양한 훈련 학교를 콩켄에서 이어오고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편지를 보내주신 김지은 선교사님 가정은 지금 그 훈련 학교 중에 하나를 섬기고 있으십니다.
놀랍네요. 불모지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방식이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안나 자매님께서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봄부터 시작된 제자 훈련 학교에 14명의 태국인, 1명의 중국인 학생이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새신자가 대부분이고 반 정도는 교도소를 경험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어떻게 제자 훈련을 받기로 결정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변화된 삶에 대한 열정과 의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제자로서의 성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끝나고 났을 때 예수의 제자로 한 단계 성장해 있을 학생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섬깁니다. 여름 전까지 강의 기간을 가지고 이후에 두 달간 전도 여행을 갑니다. 마지막 여정까지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도 힘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진 선교사님은 10년 넘게 콩켄에서 훈련 사역을 해오고 있으십니다. 사역지에서 태국인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부부가 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도와 훈련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태국인들은 전도를 해도 예의상 친절하게 함께 말씀도 읽고 그 자리에서는 거절하지 않고 영접 기도까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 선교 사역의 열매가 매우 적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콘켄의 훈련 사역은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들은 대로 그곳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 철학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지만 여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으로 사역자들이 사역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 받아야 할 영혼들을 학교로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 학교 학생들 중에 절반은 새신자들이고 절반은 감옥에 갇힌 경험이 있다는 것은 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늘 뭔가 우리가 볼 때 준비가 되고 제법 그럴듯할 때에야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합할 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태국 콘켄의 제자 훈련 사역을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양성되는 영적 훈련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나자매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이 훈련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국 북부의 콘켄 그 땅으로 일찍이 25년 전에 한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타난 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콩켄 예수 제자 훈련 학교 사역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그리고 준비된 이 훈련을 받아야 할 수많은 태국 젊은이들을 이 학교로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학교를 섬기시는 김지은 손타야 선교사님 가정에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윤술 자매님께서 이어서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최근 첫 번째 열려질 직장인 제자 훈련학교를 준비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제자 훈련의 내용과 영성들이 장기 훈련에 들어오기 어려운 직장인 및 주부, 노년층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토요일마다 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기간은 이번 여름부터 가을까지 매주 토요일입니다. 지난달부터 홍보와 사역자들과 학생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7명의 사역자 및 직장인들이 이 훈련을 함께 섬겨주기로 해서 저와 남편 포함하여 총 9명이 사역자로 이 과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등에서 총 20여 명의 학생들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10명 정도를 예상했지만 20명 넘게 기록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태국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훈련에 대한 목마름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되는 직장인 제자 훈련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콩켄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자훈련 학교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태국 국민들의 90%가 강력한 불교 신자들이고 그들에게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이고 문화라고 하는데요. 가족, 친척이나 태국 사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불교 신자들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태국에 들어가서 사역하지만 아직도 태국의 기독교인 비율은 1% 정도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네요. 태국은 다른 국가들처럼 기독교 포교 활동이나 공공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도 허용하는 것이 거의 완전한 종교 자유 국가입니다.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허용하고요. 그렇지만 태국인들을 향한 사역의 열매는 그렇게 풍성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도 영적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기존의 세상에 영향을 미치던 마귀와 싸움이 일어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역마다 각각 영적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힘이 더 강하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확실하게 선포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곳에 처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겠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때는 실제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들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악한 영들, 사단 마귀를 일일이 멸하고 없애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싸워 이기게 하실까요?
원리적으로 보면 우리들은 사탄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밟아 이기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에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 사탄 마귀는 알아서 우리를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전구에 불을 켜면 방금 전까지 가득하던 어둠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과 같겠네요.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기보다는 어둠이 알아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이런 전쟁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고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과 마귀가 교묘하게 준비한 덫에 걸리든지 나의 영혼이 어두워지든지 십자가의 부활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까 콘켄에서 처음 사역이 시작되는 이야기 속에서도 그 선교사님들이 비록 태국어도 잘 못하셨지만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태국 학생들을 평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깊이 느끼고 알게 되었을 때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아무도 그에게 복음을 알려주지 않았던 그 대학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찾아오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붙잡고 다스리듯 하던 태국 콘켄에 균열이 생겨났겠네요. 작은 선교사들 몇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예요. 영적 분위기가 바뀐 거였네요.
맞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거룩하신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이해되고 느껴졌을 때 그 땅의 어두운 마귀들이 그 적에서 힘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재미있고 신나는 말씀입니다. 선교지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더욱 선명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북조선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극히 적으니까요. 주님, 우리 고향 땅에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네. 네. 그러면 우리 윤술 자매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나누셨던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한 곳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어디든지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불교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꽁꽁 묶여 살아가는 태국 땅, 태국인들 가운데 특히 콘켄 땅 가운데 오래전에 당신의 사람들,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김지은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승리의 일들을 이어가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콘켄 선교 지부 안에 원수의 공격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이번에 시작되는 직장인 훈련을 통해 더 많은 다양한 태국인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우리 북조선 땅에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당신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은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요? 혹은 이 저녁에 저희와 함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한 번씩 돌아가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이지 않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태국을 통해 때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실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고 흔들릴 때도 많았습니다. 또 특정 지역에 영적 전쟁이 있겠지만 저의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매 순간 넘어지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과 행동을 했던 자신 모습에 이상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또 매 순간 무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또 한 번 영적 어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고향 북조선 성도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콘켄의 사역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조선의 상황을 조금 엿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북조선에 있는 일들은 우리가 전해드리기 어렵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사실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요. 콘켄에서와 같이 또 태국의 땅같이 불교 신자들이 많은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걸음을 걸었던 그 대학생을 보면서 오늘의 이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 한 명 또 다른 한 명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 더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분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방송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 북조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열방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들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77살 유긴이라고 합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과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과 가까이 있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항상 함께 하십니다. 부디 그분을 붙들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담아 독일에서 유겐 드림.
북조선의 형제 자매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61살이 된 LK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며 시편 121편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여러분의 도움이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10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저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신자들을 향한 수많은 권세의 독화살들이 날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공의로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참된 평화이시며 구원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히 나아가오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오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교독문 8번 시편 14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선의 목적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넘어진 자들도 다시 일으키시며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육신이 원하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빛의 자녀로 그분의 법과 계명을 즐거워하며 사는 삶보다 때로는 어둠에 휩싸인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의 앞에서 때로는 비굴한 저희들의 연약함도 보게 됩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주여, 이 부끄러운 죄인들의 마음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승리의 신앙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인정보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백호 목사님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오늘 백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해요. 애굽 왕은 이스라엘이 이제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면 혹시 애굽을 치고 또 다른 외부의 나라들과 결탁해서 애굽에게 위협이 될까봐 심히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비돔이나 람셋이라는 성을 건축하게 했고요. 사실 고된 노동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가혹한 노동인지 23절에 고된 노동으로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출애굽기 1장에서 2장까지는 물론 이제 1장에 히브리 민족 산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되게 의아하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건가? 이렇게 이제 고된 노동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 출애굽기 1장에서 2장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3절부터 25절에 나오시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라고 얘기해요. 그 마지막에 2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요 번역은 약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한 번역은 이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자신도 알아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행동으로 옮겨도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은 되게 성공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알아도 행동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달라요. 우리가 이제 유명인들을 보면 그동안의 유명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온 것하고 행동이 다를 때 되게 실망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동안에 저렇게 말했던 사람이 행동을 보니까 저렇게 전혀 달라.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는 것이 바로 행동이에요. 행동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아 이제는 하나님이 행동하시겠다. 아 하나님이 이제 아셨으니까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행동하시겠구나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의 고통은 고된 노동이죠. 그 근심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가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과 행동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아 이제는 하나님이 행동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에서의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고된 노동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셨고 이 이후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시작하시고 작정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오늘 여기서부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 왜 해필이면 지금, 요때,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시작하셨고 작정하셨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한숨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해요. 하나님이 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가? 여러분의 한숨 때문에, 여러분의 부르짖음 때문에, 여러분의 탄식 때문에. 근데 그 우리가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죠. 아, 나는 기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또 걱정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일일이 기도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한숨이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 그게 다 기도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한숨과 여러분의 어려움이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아니에요.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처한 처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셔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갇혀 있는, 고통당하는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견딜 수 없으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언제 우리가 기도해 봤어요? 우리가 언제 죄와 사망의 권세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언제 기도했나요? 우리 기도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고통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있는, 처해있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고통과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지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런 표현이에요. 24절에 언약이라고 할 때 그의 언약입니다. 그의 언약은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이죠. 근데 언약이라는 건 쌍방이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에요. 이삭과 세운 언약이고 야곱과 세운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이삭과 세운 언약을 이삭의 언약이라고 해도 되고, 야곱과 세운 언약을 야곱의 언약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이삭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해요. 그의 언약이라고 해요. 이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이삭과 상관없이 야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 약속의 성취자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이 아니고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성취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즉 왜 하나님이 이때 구원을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왜 역사하시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잘되게 해주세요. 사업도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먹을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없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그죠? 돈 달라는 기도, 축복해달라는 기도, 먹을거리 달라는 기도.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께 재정을 달라고 했는데 재정을 하나님이 진짜 주셨어요. 근데 그 재정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시험을 잘 쳤어요. 내가 어떤 직장을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기도하고 나서. 근데 그 직장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가깝게 되게 하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안 들어주시죠. 왜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첫 번째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생각나는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5주 동안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신 백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또 성도님들과 함께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다면 짧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백호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10월 5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주님께 작은 것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